예. 아, 말씀 끝나고 또 어제처럼 불 꺼놓고 각자 또 기도한 시간 가질 텐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 시간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같이 이렇게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미리 좀 짝을 지금 정하겠습니다. 자, 네 명씩 한 짝을 이뤘으면 좋겠어요. 1, 2, 3, 4 해주세요. 1, 2, 4. 1, 2, 3, 4. 3, 4. 1, 2, 3, 4, 4. 전도사님, 1. 흉화자매님, 2. 선생자님, 3. 예, 우리 1번 손 들어볼까요? 1번 손 들어볼까요? 1번. 예, 얼굴 기억하시고요. 2번 손 들어볼까요? 2번. 예, 2번 기억하시고요. 2번. 3번 손 들어볼까요? 예, 3번. 예, 3번. 예, 4번 손 들어볼까요? 예, 4번. 예, 같이 그리시면 됩니다. 예. 예, 우리가 그 묵상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이렇게 수련회를 갖고 있는데요. 예, 수련회 주제가 무색할 정도로 먹고 마시고 자고 놀고 예, 약간 민망합니다. 예, 예, 아, 예, 여전히 묵상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수련회를 갖고 있어요 지금. 예, 근데 묵상이라는 뜻이 하갈이라고 그랬죠. 예. 아, 그르렁 그르렁 이렇게 동물이 먹이를 두고 내는 소리, 그리고 나지막하게 읊조리다, 그렇죠? 깊이 생각하다, 예, 이렇게 생각하다, 계획하다 이런 뜻인데, imagine 상상하다 이런 뜻인데, 예, 우리가 이렇게 먹고 마시고 놀고 탁구치고 이런 가운데에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나지막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렸다고 믿고 싶습니다. 아멘. 예. 우리 전도사님이 어이없다는 듯이 얘기하시네요. 예. 안 치신 것 같아요. 예, 재밌습니다. 예. 자. 자, 오늘 이 수련회는 사실 이제 우리가 2012년에 한 열몇 명 같이 모여서 동고동락이라는 주제로 해서 같이 잘 쉬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련회라는 이름으로는 처음이죠. 처음이고, 예, 이렇게 또 저도 처음입니다. 아, 그런데 좋은 것 같아요. 예, 잘 쉬고, 같이 주님 안에서 이야기하고 또 결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2012년에도 그렇게 동고동락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보스턴에 모아주시고 또 교회를 이루게 하셨을까, 우리 교회에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같이 나누고 또 그림도 그렸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지금 늘푸른 교회에서 발견하고 있는 것, 그리고 또 풍성히 누리기 원하는 것을 캠퍼스에 같이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시간 갖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리든지 생각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하죠.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은 making disciples of Jesus Christ예요. 예, 하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 만드는 그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셨어요. 다른 버전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임하기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계속 확장되기 원하세요. 이게 우리를 모아주신 목적이고 우리를 통해서 지금 하고 계신 일이에요. 예, making disciples of Jesus Christ, 그의 공동체를 이루는 게 주님의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전적인 은혜로 시냇가에 심겨진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시작되었고 자라나고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자, 그런데 예, 2절에서 우리가 봤죠. 그런 100%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또 100% 우리들의 어떤 리스폰스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묵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등불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고 우리가 그 말씀을 항상 묵상하면서 사는 게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몫입니다. 자, 그래서 어제의 말씀은 한마디로 예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다, 양식이다 말씀드렸어요. 묵상은요, 옵션이 아니에요. 뭐 기도회, 뭐 이렇게 성경 공부, 뭐 예배, 뭐 바이블 스터디 막 이렇게 다양한 것 중에 묵상 훈련 따로 뚝 띄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모든 것의 프로세스가 묵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묵상은 옵션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건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이다. 이렇게 아예 인스크라이브 각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매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꾸준하게 읽고 모이고 매일 성경으로 말씀도 전하고 순모임도 하는 것이에요. 그거를 하는 행위 자체가 체크 신앙생활인 게 아니고 그런 모든 프로세스가 우리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게끔 묵상하게끔 도와주는 것이에요. 근데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이다. 제자가 되는 길이고 제자로 사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성경에는 그림이 되게 많아요. 예, 여러분 그림으로 구원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도 그림으로 얘기하죠.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려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을 생각해보는 것도 되게 좋아요. 우리가 어제는 시편 1장 말씀을 통해서 시냇가 심기운 나무를 통해서 구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관계를 그려봤어요. 저기 다양하게 너무 재미있게 잘 그렸죠? 예, 2단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 심사해보니까. 우리가 하는데 뭐 특별한 2단은 없는 것 같고요. 약간 신앙의 성격이 좀 다르지만 예, 2단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오늘은 또 이제 네 가지 땅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같이 구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 볼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제는 좀 인디비주얼한 거에 포커스해서 그림을 그렸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 네 가지 땅은요. 이제 깔때기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예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 신앙은요 절대로 개인적인 게 없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너무나 강렬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순간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으로 유니파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의 삶에는 아이는 없어요. 오직 위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기도를 보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이렇게 우리로 기도를 드리죠. 그건 우리의 정체성이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자이고 나의 왕국을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그 순간 우리가 transfer to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에 transfer 되고 아이의 정체성이 아니라 위의 정체성으로 transfer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국 오늘 네 가지 땅의 비유는 나의 마음에 관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공동체에 관한 것이기도 하고요. 그런 픽처를 갖고 그림을 이제 그리는 거죠. 자, 시편 1편하고 마가복음 4장이나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네 가지 땅의 비유가 잘 몰랐는데 절묘하게 이렇게 패럴렐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패럴렐 되는 것 같습니다. 패럴렐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볼 텐데요. 마태복음 말씀 13장을 보기에 앞서 이 비유는 예수님이 무엇에 관한 비유인지 직접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13장을 펴고요. 자, 13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자, 13장 네 가지 땅의 비유는 무엇에 관한 비유입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무엇에 관한 비유입니까? 예, 천국이죠. 천국. 자, 근데 마태복음은요 천국이라고 얘기해요. 예. The Kingdom of Heaven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은요, The Kingdom of God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 쓰여진 복음서인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감히 부르지 못했어요. 아도니아로 불렀죠. 그래서 천국, 하늘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그 의미랑 동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천국에 대한 컨셉이 있었어요. 죽고 가는 곳, 천당.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고요. 예,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이에요. 이 네 가지 땅의 비유는 얼핏 보기에는 내 안에 시작된 복음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예수님 분명하게 얘기해 주세요. 나 개인적인 구원에 대한 얘기입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돼. 뭐에 관한 거예요? 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에요. 자,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3장 3절에서 거절이죠.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 들을 만한 사람은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 네 가지 땅의 비유죠. 예, 네 가지 종류의 땅이 있습니다. 첫째 무슨 땅이 있죠? 길가가 있어요. 길가. 딱딱한 길가가 있죠. 두 번째는 무슨 땅이 있죠? 예, 돌밭이 있습니다. 돌이 많은 땅이 있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 가시 덤불이 있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예, 좋은 땅이 있어요. 자, 어떤 땅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까? 예, 좋은 땅이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를 맛본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이야기하는 이 네 가지 땅의 비유에서 자, 어떤 땅이 하나님 나라가 역사하지 못하고 아니면 방해받고 또 어떤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히 역사하는지 이것을 비밀을 얘기해주고 계시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그 비밀을 한번 살펴보면서 내 마음 밭을 한번 보는 거죠. 우리 공동체의 밭을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너무 친절하시게도 설명해 주셨어요. 자, 19절이죠.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자,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말씀에 대한 비유다라는 걸 얘기해 주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예. 자, 씨 자체가 천국의 말씀이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길가에 뿌려졌는데 사단이 와서 낚아채 가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이 네 가지 땅은요, 한 세 가지 캐레고리로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캐레고리는 길가죠. 아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는 something happens, 근데 soon not working anymore. 그렇죠? 예, 돌밭이 돌이라는 얼림돌이 있고요. 가시덤불이라는 것이 있어서 예, 뿌리 내리지 못하고요. 자라지 못해요. 그리고 세 번째 캐레고리는 good soil이에요. 30배, 60배, 100배. 자, 이게 각자가 어떤 말인가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도대체 길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길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길은 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길. 길. 아스팔트 길은 어때요? 길 모르시나요?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길은 딱딱하죠. 딱딱합니다. 딱딱해서 씨앗이 뿌려져도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새가 낚아채 가잖아요. 예. 흙이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여지가 있으면 들어갈 텐데 길은 딱딱해요. 자, 완고한 마음이죠. Harden heart. 완고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도 마음이 길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다면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길은 완고한 마음이죠. Harden heart. 어떤 면에서 고집불통을 뜻하는 것 같아요. 자기 생각이 옳은 사람이죠. 자기의 잘못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 인생의 주인은 바로 자기 자신인 사람, 고집불통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택도 없죠. 내가 살아온 방식과 나의 지식으로 이미 충분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린 반푸노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튕겨져 나가는 경우죠. 제가 얼마 전에 그 한국에서 이제 손녀 때문에 오신 어른을 한번 이제 아파트에 같이 이제 한 달 두 달 계신 분이에요. 이렇게 만났는데 벤치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하는데 이제 신앙이 없으신 분인 건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만나서 제가 이제 나이스하게 이제 인사했죠. 잘 어떻게 편안하신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면에 웃음을 띄우고. 근데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너무 외로우셨던 거죠. 말문이 트이셨어요. 그리고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나 들어가서 자야 되는데 막 말문이 튀어나왔는데 저한테 그러세요. 뭐라면 아 보스턴에 사는 분한테 할 말은 아니지만 보스턴은 정말 못 살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 아, 본인이 이제 한 70년, 80년 살면서 세상을 보는 어떤 그런 인사이트가 있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길을 가는 사람들을 보면 다 불행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도대체 왜 달리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할 게 없으면 달리기를 하냐. 재미없는 동네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살 곳이 못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제가 그 가운데, 예, 또, 당신이 그런 얘기도 하셨거든요. 많은 인생 경험을 통해서 봤을 때 이렇게 어떤 여지를 주시지 않으세요. 예, 그래서 아 그렇군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예, 뭐 제가 무슨 말을 한든 들으시겠어요. 예, 아 너무 너무 이렇게 완고하시더라고요. 예, 목사지만 감히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예, 완고한 마음이에요. 예, 전혀 뭐 이게 가능성이 없어요. 가능성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완고한 마음을 한 명 또 봤습니다. 예, 이평훈 형제가 저한테 한이가 신발을 거꾸로 신네요. 이렇게 짝짝이를 신네요. 그래요. 그래서 한이 잘 신어 그랬는데 지금 잘 신고 있네요. 근데 한이가 완고하게 짝짝이로 신더라고요. 예. 한이는 아직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았어요. 예. 자기 신생의 주인은 자기입니다. 예, 복음이 들어갈 리가 없죠. 예. 복음이 들어갈 리가 없습니다. 무언가 something happen 해야 돼요. 그렇죠? 자. 우리 아까 묵상 결혼 이야기 하면서 예, 아 너무 은혜로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혼을 하니까 내가 진짜 죄인인 걸 알았습니다. 이런 예, 고백을 했죠. 예, 우리의 완고함이 깨지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알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전까지 나의 경험, 나의 지식 이런 것들이 있으면 예,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떨어져도 예, 전혀 예, 심겨지지도 않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성경에서 완고한 마음, hardened heart로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이 표현이 가장 많이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예요. 바로 네, 파라오죠. 예, 이집트의 왕 바로죠. 모세와 컨프런팅 했던 파라오에게 그의 심적인 표현,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컨프런팅 했을 때 그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이 hardened heart라는 표현으로 반복해서 11번이나 나와요. His heart was hardened. He hardened his heart. 그래서 그의 마음이 단단하였다. 이런 표현이 11번이나 나옵니다. 자, 출애굽기 7장 13절이에요.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his heart was hardened.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자, 22절이에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his heart was hardened.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나일강이 물이 피가 되고 물고기들이 떼죽음이 되고 온 도시가 피비린내가 나고 진동이 나는 재앙이 있어요. 개구리 떼가 온 도시에 나타나 길에 집에서 논에서 죽고 썩은 악취가 맴돌아요. 어떤 분은 이제 냄새만 안 났으면 좋겠다라고 하신 분도 있잖아요. 그만큼 냄새가 되게 중요한데 온 도시가 냄새로 가득해요. 썩은 냄새로 가득해요. 그래도 하나님 인정하지 않죠. 예, 뭐. 아, 뭐 요지부동입니다. 가축의 죽음, 악성 종기, 우방, 메뚜기 떼, 흑암, 뭐 장자를 죽이는 재앙, 뭐 아무리 이래도 일관되게 완고한 마음을 지킵니다.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라는 표현도 있는데요. 이게 corresponding해요. 바로가 하드나기도 하고 하나님을 하드나기도 하고 이렇게 corresponding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잖아라고 하면 오해하기 쉬운데 예, 바로는 심판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심판 밖에 작정된 거죠. 예. 근데 이제 바로의 마음이 그렇게 하드니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도대체 파라오가 왜 그렇게 마음이 완고했을까요? 왜 그렇게 완고했을까요? 왜냐면 이집트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예,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이잖아요. 영원 불멸의 예, 존재예요. 바로는 왕이었어요. 스스로 왕으로 여겼습니다. 아, 자기가 왕인 사람은요, 굉장히 완고하죠. 하나님의 음성 절대 듣지 못합니다. 아, 왜냐면, 듣지 않기로 작정했어요. 예, 작정이기 때문에 듣지 못합니다. 아, 모세가 이렇게 요청합니다. 우리의 신 여호와께서 예배드리도록 우리를 광야로 좀 보내소서. 그때 바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예, 눈에 뵈는 거 없죠. 그냥 진짜 예. Who is God? Who is Jehovah? I haven't heard about him. 뭐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지 않았을 거거든요. 들어는 봤을 거예요. 그렇게 지금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가 왕이었기 때문에 예. 그의 마음은 요지부동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바로 마음이 완고한 사람입니다. 왕도 아니고 신도 아닌데 생각보다 바로 같은 분들이 많죠. 하나님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마음이 완고한 사람이죠. 이런 경우는 교회 안에 좀 있는 것 같아요. 자기의 뜻이 가장 중요하고 모든 자기 뜻대로 대하는 사람. 아이러니컬하게도 교회밥을 좀 오래 먹었다는 신앙의 연수가 좀 높은 분들, 고집불통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가장 고집스러울 수 있는 위험을 가진 사람, 바로 목사죠, 목사. 예. 여전히 목사도 그 타이틀이 있다 해도 완고할 수 있어요. 예.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정말 정말 못 알아보던 무리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다 라고 얘기한 사기꾼이다. 이렇게 아주 집중적으로 혼난 사람들이 있죠. 바로 파리세스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전문적으로 신학을 공부하는 분들이고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무진장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전도사님, 목사님, 집사님, 장로님이 될 거예요. 그런데 모순되게도 예수님은 못 알아보죠. 그들의 지식과 종교적인 열심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 바로 앞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고 있는데 안 보기로 작정했어요. 예,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있었어요. 누가복음 7장에 마음이 완악한 바리새인 이야기가 나오죠. 36절 40절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인지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저녁에 초대했죠.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모신 것이 아니에요. 구원자로 알고 모신 게 아니죠. 예, Who is Jesus? I haven't heard about him. 그렇게 그런 애티튜드로 왔어요. 예수님을 테스팅하는 마음으로 불렀습니다. 예, 성경을 그렇게 알아서 이사야의 예언과 다윗을 통한 나단 선지자의 예언과 많은 예언을 들었을 텐데 이새의 씨로 오는 그 구원자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자신이 예수님을 초대하고도 그렇죠 대접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 마음 가운데 이미 X자가 있었던 거예요. 예, 이미 마음이 딱딱해요.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과 지식이 진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도요 여전히 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머리로 알고 있고 이렇게 해도 여전히 바리새인들처럼 그 지식과 경험에만 매몰되어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마음은요 예, 아무리 집사고 장로고 목사여도 여전히 완고한 마음이고요. 예, 뭐 무슨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진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죄인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정을 통해서, 결혼을 통해서, 자녀 양육을 통해서, 심장의 역할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든 일이 필요해요. 바울처럼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본인이 바리새인이었을 때 얘기죠.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으므로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여러분 내가 교회 안에 있다고 직분이 있다고 성경을 알고 있다고 완고한 마음이 아닐 거라는 그런 착각은 예, 위험합니다. 내 안에 진리의 신 하나님 예수님을 죄인을 위해 오신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다면 그래서 내 마음이 완고하지 않다면 우리에게 진실한 고백이 있어요. 예,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우리 교회 버전으로면 나는 쓰레기입니다. 이런 버전이 있는 거죠. 예, 그래야지 이제 뭔가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자 우리 잠깐 예, 계속 말씀 볼 텐데요. 잠깐 우리 마음을 오늘 나는 어떤 마음입니까? 나는 혹시 완고한 마음은 아닙니까? 잠깐 돌아보는 기도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선배들 만날 때 굉장히 당혹스러울 때가 있어요. 아, 이미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미 모든 사람을 학교에 따라서 어떤 배경에 따라서 캐테고라이즈 다 했어요. 얘는 이렇고 이런 사람들은 이런 거고 저런 사람은 저런 거고 다 이미 캐테고라이즈 다 끝났어요. 스테레오티피컬한 게 다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여지가 없어요. 이미 답을 다 갖고 있어요. 굉장히 당황스럽고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우리 신앙의 연수가 우리의 지식이 우리를 오히려 완고한 사람으로 만들지는 않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양식이 되고 생명이 되어서 그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맘 다해 온힘 다해 온영 다해 사랑하게 되고 나를 사랑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더 진실하게 사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 타이틀은 목사인데 사단 마귀가 되는 경우가 있죠.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잠깐 돌아보고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새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졌다면 주님 갈아엎어주시고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오늘 계속 말씀 볼 때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 지혜가 돼서 나의 영혼만이 아니라 다른 영혼들까지 구원하는 그런 복을 누리는 그런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 떨어진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렇게 하늘에서 떨어져 우리에게 역사하신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신 분이 있죠. 하나의 미랄이 되신 분이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미랄은 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같이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땅이 아무리 완고한 땅도요, 이 미랄이 예수 그리스도가 떨어지면요, 예, 뽀개집니다. 예,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그것이 내 영혼을 위한 일이고 나에게 벌어둔 일으로 경험되어질 때 그 완고한 땅은 부서지고 깨지고야 말아요. 그 일이 바울에게 있었고요, 우리 많은 신앙의 선배들에게 있었고요, 우리들에게 있었습니다. 자, 우리 바위 돌밭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5절 6절이에요.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자,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세주를 구원자를 영접했습니다. 내가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고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놀라운 소식을 들었고요. 나의 이야기가 되었어요. 그런데 돌밭이에요. 자, 그 땅에 돌들이 있어요. 돌밭으로 해석된 헬라어는 예, 페트라도네스예요. 페트라도네스인데 이 단어는 두 가지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페트라는 rock, 바위라는 뜻이고요. 큰 돌이죠. 에이도스는 external appearance, 바깥 모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페트라도네스는 이렇게 땅에서 이렇게 어떤 거냐면 작은 자갈돌이 아니고요. 큰 돌이 땅 표면 위에 살짝 나와 있는 게 페트라도네스인 거예요. 예, 그냥 바위가 있는 거예요. 바위가 있는 땅인 거죠. 이 큰 바위들 때문에 식물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돌밭으로 해석된, 그쵸, 페트라도네스, a ground full of rocks라고 되어 있어요. 예, 큰 돌입니다. 우리 마음에 이런 돌들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돌들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예,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역사하는 가운데 이런 돌들이 부서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들의 생각을 부수어주시고, 바꾸어주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요. 그런 과정들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합당한 마음으로, 또 변화받는 거예요. 자, 이 바위의 정체는 길의 정체는 hardened heart, 완고한 마음이었죠. 바위의 정체는 고정관념입니다. 고정관념, 네, 고정된 관념이죠. 고정된 관념. 영어로 뭐가 있을까요? 고정관념. 뭐가 있죠? 네, stereotype인데, 그죠? stereotype인데 좀 더 강한 거 없나요? 뭐 하여간 고정된 fixed. perspective, 뭐, 하여간, 뭐, 고정된 관념이에요. 예. 욕하신 거 아니죠. 예. 다 지쳐있기 때문에, 예. 예. 욕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예, 고정관념인데요. 자, 예수님이 바위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바위밭과 같은 마음에는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받고 즉시 기쁨으로 받죠. 하나님 나라 복음을 기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신 아가페 사랑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구나, 이게 진리의 길이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기뻐했어요.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려움이 다가오는 거죠.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을 온맘다에 온힘다에 온영다에 사랑하는 것이 진리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게 진리구나를 알았지만, 이 사랑의 삶을 알았지만 이게 이제 쉽지 않은 거죠. 예, 이 고정관념들이 있으면요, 우리에게 어떤 세상이 주어진 이런 생각들이, 가치들이 있으면 이게 실은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배경에 따라 무의식적으로 혹은 의식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런 fixed되어 있는, hardened되어 있는 이런 perspective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관념들이 있을 때, 예, 이런 것들은 그 separate 하는, divide 하는 그런 스탠다드가 됩니다. 쟤는 나랑 달라. 그렇죠? 아, 내가 나이가 몇인데, 한국 사람들 이런 말 많이 하죠. 나이를 나이로 나누고, 스쿨로 나누고, 인트레스트로 나누고, 스포츠로 나누고, 뭐 내셔널리티로 나누고, 컬러로 나누고 나눕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이런 고정된 관념들이 스탠다드가 되게 해요. 자, 이런 거죠.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 일본 사람은 이중인격, 중국 사람은 만만디, 흑형들은 무서운 사람들, 히스패닉은 아미고프라도 힘이 세다, 뭐 금발머리 아가씨들은 머리가 좀 나쁘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프레임이 있으면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이미 저지합니다. 나랑 달라. 아. 이렇게 나누면 이미 이제 사랑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자, 메시아 구원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이런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자, 메시아는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제국으로, 이런 폴리티컬 그리고 밀리터한 파워, 그 엠파이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자, 그렇죠, 하나님의 뜻과 충돌했을 때 이들은 놀랍게도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시련이 온 거죠. 자, 마태복음 16장 21절이에요. 처음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베드로의 반응이 이렇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은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 영어로는 rebuk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베드로가 예,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서 예수님한테 방금 칭찬받았는데 이제 내가 고난받고 이제 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rebuking은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rebuking은 굉장히 강한 말이잖아요. 예, 왜냐하면 베드로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메시아는 죽는 사람이 아니에요. 메시아는 죽이는 사람이죠. 정의를 실현해서 다 싹쓸이하고 정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메시아지, 그렇게 힘없이 속절없이 뭣도 안 되는 제사장들한테 죽임당하는 사람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 부대낌이 있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리뷰킹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리뷰킹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몰랐다면 말이 돼요. 그런데 방금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대낌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야, 진짜 마음의 바위가 어떻게 부대낌이 있는지 이 장면이 너무나도 절묘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비오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런 이제 그 복음을 경험한 사람인데 지금 예수님한테 사탄의 자식이라는 꾸지람을 들어요. 성적으로 따지면 F죠, F. 예. 결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자 다 도망가죠. 다 십자가 길에 가지 못하고 걸려 넘어집니다. 무엇에 걸려 넘어졌나요? 그들이 가진 어떤 고정관념들이에요. 그들의 고정된 생각은 메시아는 승리한 혁명가가 되어야지 실패한 반역자가 아닙니다. 자,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에 전념하는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오셔서 120명의 제자들을 새롭게 하시죠. 마음속에 있던 바위들을 다 드러내시고 부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고정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답게 하십니다. 교회가 시작되는 거죠. 베드로 형제와 다른 제자들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밭이 길에서 바위밭에서 좋은 밭으로 변화되는 이러한의 성장 과정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만 집중하는 3년의 시간이 있었어요. 같이 묵상,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춥고 배고픈 3년이 있었어요. 자신들의 바닥을 보는 시간들이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은 한 번에 성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한 번 땡 이루어지고 그냥 마는 것이 아니고요. 내지는 죽고 나서 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인 거예요. 신앙의 여정이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바위돌들이 있어요. 예, 바위돌들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내가 이 정도 하면 이건 해주셔야 돼. 성령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바위를 보게 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직접 깨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높은 자가 주장하고 대접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한두 번이 아니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종이 디컨, 집사라는 뜻이죠. 예. 천국은 실력 있고 많이 알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랍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게 되지 아니하면 절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의 상식을, 고정관념을 뒤집어 엎는 말씀들 태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게 되고 내가 동의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바꾸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들의 생각들, 고정된 관념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내 이웃을 하나님 아버지의 아래의 같은 가족으로 보는 것을 무지하게 많이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전서 말씀, 이런 말씀이 있죠. 1장 3절에서 이제 5절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심으신 복음, 하나님 나라의 목적은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이걸 방해하는 게 있다고 얘기해요. 이 디모데 전서는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의 교회에 머물게 한 그 목적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을 시작합니다. 너가 교회에 남은 목적이 있어. 세 가지야. 세 가지를 못하게 하는 거야.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이런 다른 교훈과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착념해 있대요. 붙어 있대요. 그거에 꽉 고정되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경륜을 방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방해하는 거야. 그 사랑을 방해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잘못된 교훈, 다른 복음이 있어요. 그리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들이 있어요. 예. 뭐 심플하게 얘기하면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 뭐 이런 게 신화가 될 수 있겠죠. 아이비리그를 나와야 된다. 뭐 이런 거 될 수 있겠죠. 예. 건강이 될 수도 있죠. 또 족보는 내 신앙의 경험과 경륜과 내가 3대째, 2대째 믿는 집이야. 아니면 내가 성경을 이만큼 알아. 무엇이 되었든지 그런 고정관념들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깨는 것이, 막는 것이 사역자들의 굉장히 중요한 임무였다는 것을 바울이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어떠한 고정관념들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 밝혀지고 깨어져야 예수님이 오신 목적대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그 사랑을 사랑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 잠시 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에게 어떠한 바위들이 있는지, 사람을 대할 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깐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안에 그런 불경한 말들 없었으면 좋겠어요. 뭐 중국 사람들이 어떻다느니, 뭐 일본 사람이 어떻다느니, 조선족이 어떻다느니, 어느 학교 사람은 다 그렇다느니, 있어야지 어떻다느니, 어디 정도는 살아야 된다느니, 이런 끝없는 족부와 신화들, 복음의 역사를 방해합니다. 오케이가 아니고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부서줘야 될 큰 바위들이에요. 죄인이었는데 참 큰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복을 누립니다. 우리로 자녀의 삶을 살기 원하시고 그 사랑을 나누기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에게 이유가 많습니다. 저 사람은 남자고 저 사람은 또 여자고 저 사람은 나이가 많고 저 사람은 또 나랑 전공이 다르고 저 사람은 어떻고 저쩌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족의 사랑을 하라고 강권하시는데 그런 사랑을 먼저 베푸셨는데 우리에게 참 이유가 많습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당연한 게 아닙니다. 주님, 우리들의 생각과 경험들, 우리들의 고집들로, 아버지 이 고정관념들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아버지 주님,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무너지고 통곡하고 주여 사랑합니다 아시나이다 자기를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백했던 그 은혜가 아버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여전히 반역자로 여전히 핍박자로 살아가는 우리 아버지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만나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함께 잘 달리고 계신가요? 이제 좀 수련회 같은 기분이 좀 드시는지 모르겠네요. 예, 반했습니다. 예, 반했는데 예, 그래도 들을 기가 있으신 분은 들으시고 주시는 분도 들으시고 다 들으시리라 생각하고 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 같이 좀 더 보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죠. 복 있는 사람. 진짜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어요. 그 말은 시절에 따라 맺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매 맺지 않는 때도 있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프로세스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오늘 네 가지 땅의 비유를 같이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에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이런 비유도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겨자씨는 되게 미약하죠. 아무것도 담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요만하면 우리 자신도 못 담죠. 근데 이 겨자씨 한 알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역사가 될 때 무엇보다도 커지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가지에 깃들인대요.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죠. 깃들인다. 이렇게 잠깐 쉬었다 가나 보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랬죠. 예, 둥지를 틀어요. 둥지를 튼다라고 돼 있어요. 예, 어느새 나와 다른 사람을 품는 그런 인생까지 되게 하시죠. 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뜻이 있어요. 구원하신 목적이 있으세요. 우리 지독히 이기적인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열매는요, 그 열매 30배, 60배, 100배 좋은 땅의 열매는요, 우리의 능력, 성취나 성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믿었더니 못 갈 줄 알았던 학교 갔더라. 내가 안 될 줄 알았던 직장 됐더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펜하우스에서 살았지 왜 홈레스로 살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열매는요, 인간의 성취, 어떤 성공이 절대 아니에요. 절대 믹스업 하면 안 됩니다. 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는요, 너무나도 이 푸른 나무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맺는 열매는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그 열매가 어떠한지 얘기해 주시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예요. 그렇죠? 근데 헬라어는요. 복수와 단수 동사가 명확해요. 아홉 가지를 얘기하면 they are 뭐 이렇게 되든지 복수 동사여야 되는데 여기서는 단수 동사예요.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의 열매, 아홉 가지 열매는요. 한 열매 안에 아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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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삭 아홉 가지 다른 맛이 나는 거예요. 한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30배, 60배, 100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 그런 인격을 열매 맺는 걸 얘기합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초대하고 삼는 그런 것까지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능력, 성취, 성공을 의미하지는 절대 않습니다. 우리 같이 이 늘푸른 교회, 늘푸른 나무, 시냇가에 심긴 나무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맺어줄 그 열매가 그리스도의 성품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항상 기억했으면 예, 좋겠습니다. 아멘. 네. 자, 바위들의 정체는 고정관념이에요. 자, 그럼 가시나무는 뭔가? 더러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내 안에 가시나무가 있죠. 가시나무 때문에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자, 가시나무와 바위의 어떤, 심플 비교를 하면, 재밌어요. 뭐냐면, 아무리 딱딱한 고정관념도 한번 빠삭 부서지면 힘을 못 써요. 예, 이런 거죠. 자, 제가 20대 초반에, 강진희 씨 봉제공파 32대손이라는 이런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때, 뭐, 이성계도 우리 할아버지고, 이순신도 우리 할아버지고, 뭐, 족보 엉켰지만 다, 유명한 사람은, 이씨성 가진 사람은 다 이제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했을 때, 가졌던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우리 조선민족은 대개민족이야. 이런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 뭐, 미국 사람, 뭐, 우리가 가장 뛰어나, generically, biologically 가장 슈퍼리얼해. 이런 생각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다 거짓말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번 빠삭 깨지니까 전혀 저한테 그게 역사하지 않아요. 예, 그렇죠. 뭐 받았지 않나요? 예. 또 하나는 미국 와서 미국 사람은 다 섹슈얼리 인모럴하고 다 인디비주얼리스트, 뭐 개인주의고 막 다 미국 사람 그렇게 스테레오타입으로 봤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너무 좋은 크리스찬 미국 분들 많이 만났거든요. 너무 너무 엄청난 거예요. 아, 이건 그냥 내가 갖고 있던 고정관념이 이게 한번 빠삭 깨지니까 이제 그렇게 안 봐요. 예, 히스패닉 분들하고도 일해보고 중국 분들하고도 겪어보고 해보니까 그냥 사람은 다 악한 거예요. 예, 죄 때문에 은혜 받으면 또 다 천사가 돼요. 빠삭 이제 고정관념이 역사하지 않아요. 이 돌이 깨지면요, 이제 제가 사람을 사랑하는데 더 가까이 가는데 더 이상 걸림돌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것들을 깨주시죠. 그런데 이 가시나무는요, 예, 오르가닉해요. 생물이에요. 잘라내고 없애도 다시 자라나는 게 이 가시 덤불이에요. 이게 좀 네이처 자체가 다르죠? 네이처 자체가 좀 다릅니다. 그죠? 더러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웃을 많았다. 그죠? The thorns grew up and chucked them. 이라고 해요. Chucked them. 예. 목을 쫄라요. 쫄른데요. 뿌리로는 양분을 빼앗고 다른 가지들로 햇빛을 가리고 무엇보다도 그 가시가 복음을 돌돌 말아 숨통을 조이고 있어요. 예, 이 가시나무 치명적인 장애물이에요. 이 정체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다. 가시 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여.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예수님은 세상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했죠.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일 일을 염려하면 오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못하죠. 복음에 집중 못해요. 신앙은 오늘 지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그 과정을 살아가라고 합니다. 그걸 프라이어리티에 두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성령님께서 시냇가 심기운 나무가 시들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역사하시죠. 매일매일 조금씩 자라요. 내일 일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으니까 하나님의 맡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순종하지 않으면 오늘 염려와 근심으로 바쁜 일상으로 살아가면 예 신앙의 숨통으로 꽉꽉 막히는 거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 돈만 있으면 세상에 걱정 없이 살 거라고 착각하고 살기 너무 쉽죠. 그런데 이 가시덤불의 특징은요, 염려, 근심, 이 디자이어와 관련돼 있어요.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어떤 디자이어, 어떤 감정 이런 것이죠. 예, 은혜가 충만해서 배불러요. 이제 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근심을 수련회 때 너무 은혜 받아서 이제 나는 뭐 세상은 간데없고 내가 진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수련회 때 받은 은혜를 다 까먹었어. 그거는 뭐고 이거는 뭔가? 또 수련회를 또 가야 되나? 그게 아니라 이게 세상의 근심과 염려가 가시나무와 같이 비유가 돼 있어요. 오늘은 오늘 또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은 또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가시나무를 쳐주시고 불태워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 여기에만 있고 저기에는 없으신 게 아니라 예. 우리의 마음이 그런 케어가 필요한 거죠. 예수님은 지금 당장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세요. 그렇죠? 하지만 세상에 염려가 많으면 그래서 사람보다 돈이 먼저 보이면 결코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인상이 어떤가요? 이렇게 온유하고 착하고 이렇게 사랑이 있어 보이나요? 진영인재랑 많이 비슷하게 생겼다고 강하게 이렇게 하시는 게 모욕하려는 건 아니고요. 예. 네. 자, 그런데 제가 한 10년 전에 비즈니스를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돈 맛을 이렇게 보는 거죠. 제 어카운트에 한 1억이 캐시로 있어요. 물건이 한 1억 있고요. 그래서 막 있는데, 이제 매일마다 은행에 가요. 입금하고 이제 보고 하는데, 은행에 딱 앉아있는데, 사람들이 다니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돈으로 안 보이거든요. 근데 그 은행에 앉아있는데 다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는 다 사람이 돈으로 보여요. 진짜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 이게 돈에 환장하는 거구나. 돈으로 보여요. 아. 그런데 그때 이진택도 이진택이고 지금 이진택도 이진택인데 저는 지금 여러분은 우리 가족으로 보이거든요. 은혜 받아서 그 가시던 불들이 좀 제거가 된 거죠. 그런데 제가 또 돈 맛을 보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왜 가시던 불은 계속 생물이에요. 생물. 그렇죠? 테이크케어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를 계속해 주셔야 돼요. 자, 돈 때문에 이웃과 원수가 된 대표적인 성경 인물 삭개오죠. 네, 삭개오요. 악착까지 돈을 모았죠. 그런데 주님을 만나자 내가 불의로 뺏은 건 세 배로 갚겠다. 내 재산의 반을 나누겠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요. 자, 그 은혜가 그 복음이 찾아왔고 예수님이 찾아왔고 그 복음이 가시덤불을 불태우니까 삭개오도요 하나님 나라 푸른 나무와 같은 삶을 꿈꾸게 되는 겁니다. 무언가 something happen 하는 거죠. 아, 여러분 우리에게도 가시덤불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욕망이 하나님 앞에서 오케이가 아닌 거예요. 예, 오케이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 욕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내가 비록 지금은 겨자씨만 하지만 이제 막 심기어서 싹을 피웠지만 나에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그 복음의 풍성함, 그 열매의 귀중함,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는 것의 소망이 나에게 있다면 실은 우리 가시덤불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 같아요. 예,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분간해 내고요. 성령님을 구하면서 이 가시던 물들을 좀 해결해 주시기를 구하는 그 신앙의 자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목사님은 목사니까 그렇죠. 먹고 살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목사도 먹고 살기 굉장히 힘들고요. 목사님들 중에도 비즈니스 하는 분 굉장히 많고요. 정치하는 분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 좌비 도와주지 못해요. 예, 제가 목사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 푸른 나무에 꿈이 있고요. 이 가시덤불이 있으면 온전히 하나님을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온 영 다해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예수 사랑하는 일이 불가능해요. 예, 제가 여러분을 돈으로 보면 예, 그럼 어떻게 제가 저를 사랑하는 것도 사랑할 수 있겠어요? 비즈니스 해야죠. 근데 그러면 전혀 하나님 나라 역사하지 못해요. 심각성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아름답게 하실 푸른 나무, 하나님 나라, 복음 역사에 대한 기대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잠깐 또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나를 올가매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다 같이 잠깐 보겠습니다. 40이 됐습니다. 주님, 인생이 참 짧습니다. 아버지를 얼마 전에 여의고 다시 한번 알았습니다. 인생이 참 짧습니다. 마치 100년, 1000년 평생 안 죽을 것처럼 행동하고 참 뭔가 대단한 인생인 것처럼 착각하는데 아버지 그저 티끌일 뿐입니다. 예, 죽으면 아무도 기억 못해요. 100년도 못 살고 그렇게 돌아갈 티끌 같은 인생인데 참 많은 염려와 근심으로 100년, 1000년, 만년 살 것처럼 살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이 허황되고 허망한 이 바보 같은 근심들, 염려들 아버지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이미 너무나 주신 그 값진 복음, 그 하나님 나라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결국은 하나님 만날 건데 결국 하나님께서 너 얼마나 사랑하고 왔니? 내 아들처럼 살고 왔니? 딸처럼 살고 왔니? 물어보실 텐데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하찮은 염려와 근심으로 우리의 바보 같은 욕망으로 가려지는 일이 없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드디어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이에요. 예, 좋은 땅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자, 좋은 땅에 심어졌다는 것은 그 땅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거래요. 그렇죠?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요, 인포메이션으로 듣는 게 있어요. 그렇죠? 지식이 쌓여지는 거죠. 그런데 말씀은 깨달아져야 돼요. 예, 말씀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어야 돼요. 말씀은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고요. 나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우리 삶의 방식을 살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주인으로 살아가도록 내어드리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얘들이 우리 가운데 훈련되어줘야 되고요. 살아가야 합니다. 그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이제 신의 가신 이웃나무가 시절조차 열매를 맺는 일이 있는 거죠. 자, 예, 오늘 이렇게 수련회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생각하고 나지막에 읊조리며 묵상하면서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결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은혜가 있어야죠. 은혜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몇 가지만 이제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요로 시작했어요.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시고요. 말씀도 하나님이세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찾아오셨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모든 일들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시작이 됐어요.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무엇을 먼저 시작하셨는지, 그리고 무엇을 먼저 매일매일 새롭게 시작하고 계신지 그 은혜를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니까 마치 우리가 열심을 내고 헌신을 하고 이렇게 막 이를 악물고 하는 거에 비례해서 그런 어떤 이제 다시 잘 가까워지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포커스는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우리의 바위를 부수시고 우리의 가시덤불을 태우시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일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서 정결예식 받으러 가셨을 때 의로운 자 시므온이 이렇게 축복하며 말했습니다. 시므온이 마리아에게 축복하고, 그렇죠? 말하여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예, 말씀 묵상 가운데 여러분들의 잘못된 생각과 욕망이 드러나는 게 정상이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드러내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뽀개주십니다. 저는 경험하는 거예요. 뽀개주시고요. 태워주세요. 그 성령님을 구하세요. 예, 그런 은혜가 저희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죠. 자, 그리고 이 밭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의미하는데, 예, 서신서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예요.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맡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은 이나 울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기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어떻게 재밌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군가는 심었고 누군가는 물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동역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돌보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삶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공동체로 모였을 때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서로의 마음밭을 돌봐주기도 합니다. 여기 비유로 나와있지는 않지만 이런 거죠. 예, 어느 순간 누가 와서 명품 자랑을 하고 뭐 학교 자랑을 하고 아니면 무언가 어떤 세상의 가치를 갖고 공동체에 있을 때 우리 마음에 막 쓰레기를 던지는 거예요. 쓰레기를 던지는 거죠. 예, 그런데 그때 이제 그런 영적인 거에 예민한 리더나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걸 막아주거나 청소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함께 하겠죠. 예, 그런데 교회에서 세상의 자랑, 외모의 자랑, 그런 신화와 허튼 것들을 풍성하게 나눌수록 실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일하시죠. 하지만 우리가 또한 서로에게 서로의 마음을 돌보는 그런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마늘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보존하리라. 결국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바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의미가 되고 목적이 될 때, 그리고 그걸 살아나갈 때 우리의 삶이 복음의 통로가 되고요.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강팍한 사람들의 마음을 깨주시고 복음을 소망하게 하고 거짓된 생각들에 물들었던 그 마음을 피로 깨끗하게 하고 구원에 참여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보면서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 좀 이따가 그림을 같이 그리면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시작한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에 앞서서 여러분의 밭이 어떠한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좀 더 깊이 은혜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